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졌는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졌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지금 마쳤죠. 구약 4000년 역사 중에 지금 3600년의 역사를 마쳤고요. 현재 구약의 이제 남은 책들, 우리가 살피지 않은 책들을 살피는데 이제 그게 시가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가서는 기독교 성경 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70인역, 그리고 이제 라틴어 성경의 분류 방법이나 이 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개신교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 39권으로 알고 있는데, 순서로 보면은 이제 외경을 뺀 라틴어 불가타 역하고 같고요. 성경의 내용, 그 안에 이제 권수로 놓고 보면 히브리어 성경과 같습니다. 그 히브리 성서의 구분대로 구약을 보면 거기는 2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보는 성경 39권의 내용은 그대로 다 있는데,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를 12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취급을 하고요. 사무엘 상하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분리되어 있지만, 이걸 다한 권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권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총 39권이 다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유대인의 이런 성경 분류상 자기들 순서대로 보면 24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크게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러니까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 케투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죠.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예언서, 뭐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뉘는데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걸 이제 대예언서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 소예언서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한 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투빔, 아까 성문서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세 파트로 이제 엮어서 사용을 하는데, 첫째는 세 편의 지혜서, 그래가지고 시편, 잠언, 욥기서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 둘째는 다섯 편의 두루마리, 그래서 아가, 롯,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셋째로는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시가서 중에 욥기, 시편, 잠언을 살펴왔는데 이건 이제 시와 노래로 되어 있지만 지혜서로 분류를 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실제 현실에서 겪는 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적은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삶의 지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편의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서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투빔에서 다섯 편의 두루마리로 분류되어 있는 아가, 뭐, 아가서, 롯,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모두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에 낭송되는 그런 어떤 절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유월절에 낭독을 하고, 룻기서 같은 경우는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예레미야, 애가서는 성전 파괴일에, 이걸 또 낭독하고, 전도서는 장막절, 초막절이죠. 에스더서는 불임절, 이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정한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들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소중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뭐, 쓰디 쓴 경험들을 다 했는데, 그 경험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훈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또는 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사적인 날들에 이렇게 성경을 되돌아보면서,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을 계속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절기책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번 주간에는 아직 살피지 않은 시가서, 전도서와 아가서 중에 이제 아가서를 먼저 살필 건데, 시기적으로 볼때 전도서보다 아마도 아가서가 먼저 적혀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아가서를 먼저 묵상해 나갈 겁니다. 아가서에서 이제 이 아자는요, 막다, 바르다, 우아하다, 뭐 아름답다 이런 뜻의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 궁중 음악을 아악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악. 이때 쓰는 이 한자어가 바로 이 아가서에 쓴 한자와 똑같죠. 영어로는 이제 Song of Songs, 뭐 Song of Solomon 이렇게 하고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의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무슨 남녀의 연애 소설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데는 19금 같아 보일 정도여서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성경에 들어왔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분류됐을까? 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아가서를 19금은 정도가 아니라 30살, 30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읽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은 이 책을 30세 이전에는 못 읽게 할 정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죠. AD 90년 유대인 랍비 회의였던 얌미야 회의에서 이 아가서를 구약 정경으로 확실하게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상 구약 정경 중에 이 전도서와 함께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된다고 했는데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읽혀졌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이거는 이 아가서가 그냥 나오는 내용으로 그냥 읽듯이 그냥 느껴지는 어떤 인간들의 뭐 서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과정을 이제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택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이제 비유로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가서를 유월절의 그런 의미와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 아가서를 이해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이 아가서를 풍류적, 그러니까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초기 유대교의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 그 미시나, 뭐 탈무드, 탈굼 같은 그러니까 유대 성서 해설서 이런 안에서 발견이 돼요. 특히 이제 성경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굼에서는 이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로부터 저들이 이제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내용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본문 텍스트의 단순한 이 문자적 의미를 극소화하면서 오히려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 의미를 극대화하는 그런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혀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비유와 같다는 걸 보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왜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에 담아서 전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의도가 이 비유의 의도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을 만약에 그런 식의 의미가 담긴 거다. 이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알레고리식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그런 의도가 아닌 것까지 이제 굉장히 심오하고 신박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과하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제 단정짓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꾸 빗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 사사기 7장에서 뭐 기드온이 뭐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뭐 횃불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나의 자아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 그게 자아를 부시는 거다. 그리고 나팔은 담대하게 사탄과 싸우는 거다. 물리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드온의 그 역사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 4세기 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식으로 이제 해석한 것으로서 오늘날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제 비슷하게 각색되고 자주 사용되죠. 이런 식으로 성경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 교부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담이다. 예루살렘이 하늘인 것처럼 여행자가 강도 만나 다친 곳은 세상이다. 뭐 강도는 사람의 적이고 마귀와 사람의 앞잡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고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리스도고 짐승은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여관집은 교회고 뭐 두 데나리온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거죠.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 내용의 해석을 하는데, 그를 때린 것은 뭐 그를 죄로 유혹하는 거고, 거의 죽게 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만큼 사는 거고, 따라서 죄로 눌리고 약해질 때 그는 죽는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은 구약의 선교와 제사장직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여행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죄의 회개를 의미하고, 기름은 선한 희망의 위안이다. 뭐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다음 날은 부활 주일, 주의 부활이다. 뭐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형태, 즉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막 풀어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대하는 성도들이 시대마다 다른 메시지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바르게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도와 결론은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려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단지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게 이제 알레고리식 풀이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날 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칫 하나님의 권능과 이 전능하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을 전부 뭐 발가락 사이에 뭐 때처럼 대하고 막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의 사람들을 막말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각이 없고 막 사람들이 개독교로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골이식에 막 그런 적용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 이게 지금 막 거의 뭐, 이 자칫 넘어가면 이단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장이 전부 이런 식의 해석에 뿌리를 둔, 그래서 결국 자기를 거기서 드러내는 이런 짓거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해서 마치 자기가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이 주인공인 것처럼,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성령이라는 식의 막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이런 근본적인 그 어떤 뿌리가 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이렇게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비유적인 것을 바르게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해석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저들의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큰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로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에 보니까 위기를 어려움을 겪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탈굼, 아까 유대인 해설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탈굼에서는 이 사랑의 시작을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이끄시고 저들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 그리고 이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 백성의 왕국을 형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되는 것이 마치 이제 어떤 사랑의 열매, 결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후에 또 이제 이어지는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분열 왕국이 되면서 결국 불순종으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 다 흩어지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다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저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이런 해석과 비슷한 차원의 해석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를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그 후 계속해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하나님과 뭐 그의 백성, 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식으로 이 보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이 접근을 계속 해왔는데 현재 시대에는 이제 알레고리식의 이 해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많이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제 이런 아가서 같은 경우 해석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 해석이 가장 정확해 보이니까 자꾸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아가서는 다른 성경들과 같이 배경을 몰라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마다 이제 마치 사랑과 뭐 진한 연애 이야기 같은 본문에서 뭔가 분명한 진리를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식 해석을 통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해오는 거죠.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확정됨에 있어서도 아마도 이런 혼란스러운 이게 해석이 힘든 이유 때문에 아마 그게 정경화도 좀 늦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완전히 알레고리식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탈굼서가 얘기하듯이 출애굽으로부터 메시아가 등장하는 여기까지 이제 근거를 찾기 힘든 이런 영적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정경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대들도 뭐 이런 해석을 근거로 이제 풀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해석을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어떤 추상화된 그런 어떤 해석들이 많이 이어져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듯이 무리한 주관적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과한 열심과 그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열정에 그러니까 마치 믿음의 본질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너무 성경을 사랑해서 너무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식의 해석이 굉장히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이단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아가서에 대한 유대식 해석이나 이어지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억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가서 다행이지만 유대인들 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해석 이건 뭐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가 올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버리면 이제 그건 과한 억지 해석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메시아 오신 거 맞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역할과 그 약속들에 이제 자기가 끼어들어서 내가 다시 오는 뭐 재림 예수다 뭐 성령이다 이런 식의 이단들이 막 튀어나오는. 근데 이 참 무리가 따르는 그 해석이 바로 알레고리식 해석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결국 이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그 뜻을 알아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해석의 방법이든 그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가며 이해되는 대로 그 뜻을 알아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성경의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항상 좀 바르게 먼저 살피고 읽어가야 된다. 이걸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더 공부를 더 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한 어떤 사역자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또 역시 우리가 살펴간다면 뭐 머지않아서 이 성경의 이 역사와 흐름을 잘 잡으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샘에서 직접 물을 길어 스스로 먹고 또한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알레고리식 어쨌든 해석에 좀 무리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내일 더 계속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아가서의 내용은 이 글이 지어진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삼류소설이 되고 말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닌 종교적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 과하게 포장된,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종교적 올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차분히 이 아가서의 이 배경들을 먼저 잘 분별해 보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 그가 이 글을 쓴 참사랑, 참사랑을 찾는 소중한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목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참사랑의 노래죠, 사실은. Song of Songs라는 것이 단지 아가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이다라는 걸 기억해. 참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순수하고 진실한 의도를 의심하게 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말았잖아요. 그 아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때로 실수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운 환경들이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목적과 내 개인적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만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우리에게 이 성경, 당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에서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내 오해와 이 종교적 열정에 빠져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존재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깊이 만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과 더불어 역사 전체를 신실하고 세밀하게 살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그 눈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의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런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